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를 합의하기 위해 각국 정상급 인사들이 모이는 우크라이나 평화회의가 15일 스위스 니드발덴주의 휴양지 뷰르겐슈톡에서 이틀 일정으로 열립니다. 스위스 연방정부에 따르면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주요국 정상들이 이날 오후 회의장을 찾습니다. 미국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이, 한국에선 방기선 국가조정실장이 회의에 참석합니다. 올해 초 우크라이나 측은 공동개최 수리라고 수락하고 이번 회의를 준비해온 스위스는 가급적 많은 국가가 회의에 참석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스위스에 대해 러시아 제재 동참 등을 이유로 지난 4월 불참 방침을 밝히면서 러시아의 유방인 중국도 뒤따라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스위스는 구체적인 종전 방안 대신에 평화 정착을 위한 식량 안보, 원전 안전, 전쟁 포로 및 민간 억류자 보호 등 현안 세 가지를 의제로 제시했습니다. 참가국들은 이런 의제들을 논의하면서 공동 선언문에 따른 합의 사항도 도출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보수 우위의 미국 연방대법원이 반자동 소총의 자동 연속 사격, 연사 기능이 가능하게 하는 장치인 범프스탁 금지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14일 트럼프 정부 당시 범프스탁 금지 조처가 연방법에 따르지 않았다며 6대 3의 의견으로 금지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범프스탁은 반자동 소총의 자동 연사 기능을 추가하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이스베이거스 총격 참사 문제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총격범은 범프스탁이 부착된 총기를 사용해 11분간 1,000발 이상의 총알을 발사했으며 이로 인해 6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주류 담배 총기 담당국 규정을 통해 이를 금지했습니다. 클라런스 토마스 대법관은 표결을 다수 이겨내서 범프스톡을 쓴다고 한 번에 두발 이상 발사되는 것은 아니며 개발적인 발사간에 걸리는 시간이 줄이다는 것이라면서 범프스톡을 쓴 반자동 소총은 불법 기관총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중요한 총기 안전에 대한 규정을 없앤 것이라면서 미국 국민은 라스베이거스와 같은 대형 참사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원이 2012년 샌디옥 초등학교 총기 참사가 조작된 것이라고 허위 주장한 극우 음모론자 알렉스 존스에게 거액의 배상금 지급을 위해 개인 자산을 매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 파산법원 크리스토퍼 로페즈 판사는 이날 법원이 지정한 파산 관리인을 통해 존슨이 운영하는 뉴스 웹사이트 인포워스의 모회사 프리스피치 시스템스에 대한 소유권을 포함해 그의 자산을 매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존슨은 샌디옥 초등학교 총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허위 주장으로 지난 2022년 약 15억 달러의 배상금 지급 명령을 받았습니다. 샌디옥 참사는 지난 2012년 12월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옥 초등학교에 난입한 20세 총격범이 총기를 난사해 어린이 20명과 교사 6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극우 사이트 인포워스를 운영하는 존슨은 이 사건이 총기 규제를 원했던 바락 오바마 당시 행정부와 언론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음모론을 퍼뜨렸습니다. 이후 참사 유족 등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과정에서 존슨은 샌디옥 총기 난사가 있었던 것은 맞다고 입장을 바꿨지만 이후에도 여러 음모론을 퍼뜨렸습니다. 이 배상금 판결 이후 존슨은 배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법원에 개인 파산 보호 절차를 신청했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13일에서 14일 미국 와이오밍주 공군기지에서 양국 외교 국방당국 실무협의체인 미일 확장 억제 대화를 개최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15일 밝혔습니다. 미일 확장 억제 대화에서는 지역 안보 환경과 미일 동맹 방위태세, 핵미사일 방어 정책과 군비 관리 등을 포함한 전략적 억제에 관한 상황을 논의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북한 등에 대한 억제력과 대처력 강화 방침을 확인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 러시아 군사협력, 중국 핵전력 증강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정보 교류와 훈련 등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숙입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고유한 문화와 전통이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불러온 노래가 있고 구전으로 전해지던 이야기에는 그 땅의 희로애락의 역사와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핀란드의 작곡가 시벨리우스는 핀란드의 자연을 찬미하고 또 독립에 대한 열망을 담은 서사적 교향시를 만들었고요. 고향 체코를 떠나서 미국에 머물고 있던 드보르자크도 늘 고향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을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여행 도성민입니다. 오늘 음악여행은 세계 여러 나라의 민족음악가로 불리는 작곡가들을 따라서 클래식 음악여행 하겠습니다. 먼저 체코의 민족음악가 베드르지흐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부터 듣겠습니다. 스메타나는 조국 체코, 보헤미아에 대한 사랑을 담았다고 하고요. 체코는 국민들의 애국심을 상징하는 음악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의 조국, 2악장 몰다우, 바칠라프 노이만이 이끈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했습니다.
체코의 민족음악가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의 2악장 몰다우를 바칠라프 노이만이 이끈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로 들었습니다. 스메타나가 활동했던 1800년대 중반에는 체코가 오스트리아의 통치 아래 있었던 때입니다. 스메타나는 보헤미아 사람들의 역사와 신화를 주제로 한 오페라와 관현악 작품을 만들었는데 당시 체코에는 혁명의 물결이 일었고 스메타나도 그런 분위기 속에 감시 당국이 주시하던 인물이었답니다. 교향시 나의 조국은 몰다우강이 내려다보이는 뷔쉐흐라트 성, 그리고 프라하로 이어지는 불타바강의 물줄기, 사랑에 배신당한 여전사 샤크카의 이야기, 또 목장과 숲속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보헤미아 사람들, 그리고 용사들이 일어나 조국을 위해서 싸우는 이야기를 표현한 음악입니다. 방금 들어본 2악장 몰다우는요, 강물이 일렁이면서 흘러가는 느낌이 아주 절묘한데요. 몰다우 강물이 강을 터전으로 사는 사람들의 일상을 표현하고 있는데 아주 체코다운 선율을 녹여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에서 클래식 고전음악 소개해드리는 주말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세계 여러 나라의 민족주의 음악가들의 작품 살펴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에드바르드 그리그도 북유럽에서 일고 있던 민족주의 음악 사조 속에 활동한 작곡가입니다. 노르웨이는 14세기 후반부터 덴마크 영향 아래 있었고요. 1810년대부터는 스웨덴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1840년대에 태어나서 노르웨이 베르겐에 살았던 그리그. 피아노로 노르웨이의 그 민속 춤가락과 민요 선율을 담아낸 60여 곡의 피아노 소품을 발표했는데 매우 노르웨이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노르웨이 멜로디 트롤 행진곡 들어보실 겁니다. 제목만으로도 노르웨이적인 느낌이 어떨까 기대를 하게 합니다. 피아노의 노르웨이 피아니스트 레이프 오베 안스네스입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음악계의 민족주의는 19세기 보헤미아와 러시아, 핀란드 등 북유럽과 동유럽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예술사조입니다. 루이 16세의 절대왕권 시대에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이 그 시작이었고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가진다는 주장이 당시 발표됐던 인권선언문의 맨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정치나 사회 변혁뿐 아니라 예술 세계에도 민족주의 바람을 일으켰는데요.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음악은 귀족 중심에서 서민 중심으로 바뀌었고요.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중심으로 발달하고 정형화된 그 음악의 형식을 벗어나 구성과 형식에서도 자유로운 느낌이 아주 확연한 낭만주의 음악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그리고 민족의 고유한 선율과 정서를 반영한 음악을 추구했던 민족주의 음악가, 러시아의 국민악파 같은 이름으로 음악가들이 활동을 했던 때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민족주의 운동이 제일 먼저 일었던 곳 러시아였습니다. 무소로그스키, 발라키레프, 보로딘, 림스키-코르사코프 등을 포함한 국민악파 5인조가 러시아 민족주의 음악을 주창한 작곡가들인데요. 당시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거나 음악계 주류에 속하지 않았던 이들이 모스크바 중심의 기존 음악계에 맞서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중심으로 러시아 고유의 정서를 듬뿍 담은 음악 활동을 했답니다. 러시아 국민악파 음악가들은 러시아 제국 시절에 아주 국민적인 찬사를 받았다는 미하일 이바노비치 글린카의 영향을 받았답니다. 글린카의 첫 오페라 제목이 차르에게 바친 목숨이었고요. 아주 강한 인상을 주는 도입부와 속도감 있게 흐르는 지금도 아주 큰 공연에서 자주 연주되는 루슬란과 류드밀라 서곡이 글린카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오페라 루슬란과 류드밀라의 서곡입니다. 클라우스 페테 플로르가 지휘한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러시아의 민족음악가 미하일 글링카의 오페라 루슬란과 류드밀라의 서곡, 독일인 지휘자 클라우스 페테 플로르가 이끈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러시아 국민악파 음악가 중에 모데스트 무소르그스키와 보로딘의 작품 이어드립니다. 어느 음악학자는 무소르그스키는 흉내낼 수 없는 방식으로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라고 칭찬을 했고요. 무소르그스키는 러시아 고유의 색채를 담으면서도 또 대담하고 아주 변칙적인 리듬을 구사한 근대 인상파 음악의 선구자라고도 불립니다. 무소르그스키는 전람회의 그림처럼 당시에는 상당히 파격적인 형식과 흐름의 작품을 만들었고요. 훗날 쇼스타코비치, 프로코피에프, 스트라빈스키 같은 러시아 음악의 대가들한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러시아 국민악파 음악가 알렉산드르 보로딘, 의학을 공부한 의사였고 화학자였습니다. 작곡은 거의 부업처럼 휴가 때나 아파서 쉴 때만 했다는데요. 러시아 제국 알렉산드르 2세의 즉위 25주년 기념 교향시를 만들었습니다. 자,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1번 프롬나드와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시고요. 이어서 아이작 스턴의 바이올린과 프랭크 브리프가 이끈 컬럼비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로딘의 현악 4중주 2번 녹턴 전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헝가리의 민족음악가로는 벨라 바르톡을 꼽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발달했던 당시 음악계의 흐름 속에 이 바르톡은 헝가리의 선율과 민족적인 색채를 넣어서 음악을 만들었는데요. 헝가리는 유럽의 일부이지만 헝가리 사람은 아시아 인종에 가까운 우랄 알타이계 민족이죠. 바르톡은 헝가리인들의 정신과 음악적 색채를 부각시키면서 오스트리아에서 독립을 원하던 당시 헝가리 사람들의 간절함을 음악으로 승화시켰답니다. 바르톡은 헝가리 민요와 농요 그리고 주위 여러 나라의 민속음악을 채집하고 연구했고 정리했습니다. 악기 선택과 연주 방법 등이 아주 독특했는데요. 곡에 대한 설명 없이 바르톡의 작품을 듣고 있으면 미국의 현대음악가가 만든 것이 아닐까 할 정도의 느낌을 줍니다. 헝가리 작곡가 벨라 바르톡의 피아노 협주곡 2번 G장조 작품 번호 95의 3악장 알레그로 몰토입니다. 피아노에 미국의 피아니스트 시몬 바르토, 독일인 지휘자 크리스토프 에센바흐가 이끈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민족적 색채를 음악으로 표현한 민족 음악가들을 따라서 클래식 음악 여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체코로 가보실까요? 체코는 베드르지히 스메타나와 함께 안토닌 드보르작을 민족의 음악가로 자랑합니다. 해마다 봄에 열리는 프라하의 봄 음악제가 이 두 작곡가의 유산을 기리면서 체코로 세계의 시선을 모으는데요. 드보르작의 작품 중에 16곡의 슬라브 무곡이 있는데 이 헝가리 무곡을 만든 스승 브람스의 권유와 영감으로 체코의 정신, 슬라브 민족의 서정을 녹여낸 슬라브 무곡을 만든 겁니다. 작품 번호 72의 2단조, 조지 스텔이 지휘한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어보시죠. 자연경관이 아름답다고 소문난 나라 북유럽의 핀란드도 민족주의 예술사조가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중심에 작곡가 장 시벨리우스가 있는데요. 작품에 스며있는 특유의 애조가 슬픈 분위기가 북유럽 특유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는 평가입니다. 자, 시벨리우스의 교향시 핀란디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핀란디아는 시벨리우스가 30대 중반인 1899년에 작곡한 것인데요. 19세기 말 러시아의 지배 아래 있었던 핀란드에 자유와 독립의 의지를 불태우던 핀란드 국민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답니다. 정치색이 담긴 작품이나 공연에 대한 감시가 아주 심했던 때입니다. 핀란드에서 아주 큰 행사를 위한 기금 마련 행사들이 이어졌는데 그중에 핀란드 역사를 다룬 연극 공연이 있었고요. 시벨리우스가 그 연극의 음악을 맡았습니다. 그 음악은 행사의 마지막 부분, 피날레를 장식했고요. 제목이 핀란드여 일어나라였습니다. 공연의 반응은 아주 뜨거웠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러 악기의 선율로 공연하고 소개됐는데요. 연극의 부수 음악이었던 핀란드여 일어나라는 그 이듬해인 1900년에 핀란디아라는 이름으로 완성이 됐고요. 그 선율은 교회 음악 찬송가로도 쓰였고요. 또 여러 악기로 연주될 수 있도록 편곡됐습니다. 그리고 1940년에는 핀란드 말 가사가 붙은 합창곡 핀란디아 찬가로 재탄생되기도 했습니다. 핀란드의 민족주의 음악가 장 시벨리우스의 교향시의 핀란디아 작품 번호 26 유진 울만디가 지휘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 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